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군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특히 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다면 삶을 활기차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1968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 박사가 자신의 오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역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한 20%를 뽑아놓은 뒤에 그 학생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각 담임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8개월 후에 학교 전체에 이제 IQ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룰 학생들로 선정된 아이들은 정말로 다른 아이들보다 눈에 띄게 그 IQ 수치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교사의 기대가 수업 양의 차이, 그리고 학생과의 관계의 차이, 그리고 수업 자료 차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아이들이 엄청난 이 학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분명히 발전을 하게 될 것이지라고 하는 기대를 교사가 갖게 되었고,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 학생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교사도 학생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가 잠재력을 막 끌고 실력을 향상시키기도 물론 하지만 또 반면에 지나친 기대는 사람을 망쳐놓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녀를 향한 지나친 이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종종 실패하거나 그 인생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사실 이민 1세대들이 한국의 모든 삶을 접고 이 미국으로 오게 된 것도 자녀들 때문인데,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지나친 기대 때문에 이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경우를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를 받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자들에게 팔복을 딱 강해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대를 내비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기대를 제자들에게 비춰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론 해당되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대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삶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게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있는 것일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까지 막는 것, 뭐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흥분되고 야 그래 이제 활기 있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죄송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 더욱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으니 그렇게 기대를 우리에게 거시는 것입니다. 당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생각, 우리와 똑같은 부담을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앉혀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었을까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산다고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담스러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그 후에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영향력이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빛과 소금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기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는 이 세상이 절대로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반드시 우리가 소금으로 뿌려야지만 그 부패가 멈출 수 있는 곳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음식의 부패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을 뿌려서 염장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썩어가서 그 썩음을 멈출 수 없어서 우리가 반드시 소금으로 뿌려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이 어둠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어둠은 그저 빛만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에는 여러분이 경험하였듯이 항상 습기가 차게 마련입니다. 습기가 차면 곧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습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인데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썩음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배경은 이 세상은 부패되었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너희가 사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아담의 죄악으로 예견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마구마구 쏟아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가만 놔두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악화 일로를 걷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과 석 장을 못 넘긴 6장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 이 사이에서 얼마의 시간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몰라도 장수로는 불과 두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정도로 온 세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불살랐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심판 이야기가 창세기에 무려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구약에만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하시고 꾸준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으로 치닫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세상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결국 악화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무시무시한 심판 이것을 우리가 언급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아도 그냥 놔두어서 저절로 잘 되는 것, 향상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보셨겠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만 믿고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참으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참으로 허다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일단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면 절대 시간이 약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놔두면 좀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고 더욱더 나빠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재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그 형제를 생각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신속하게 그 예배를 중단하더라도 빨리 가서 그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시간이 약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처럼 먼저 찾아가서 화목을 청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사람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그냥 놔두면 이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이게 마는 그래서 더 악화되고 심각한 상태로 치닫는 곳 이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썩어가는 이 세상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뿌려져야 되고 우리가 빛으로 비춰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으니 그 치료할 힘이 외부에서부터 우리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 능력이 좋아서 자가 치유가 된다면 뭐 우리의 질병이 스스로 낫겠지요. 하지만 면역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 치료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약을 먹든지 아니면 의사가 그것도 안 되면 칼을 들고 와서 배를 째고 치료의 힘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그 힘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여기신 이유는 바깥에서부터 뿌려져야 될 소금이고 또 바깥에서부터 비춰줘야 할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두리뭉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끝이 뾰족한 송곳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어 질어져가는 것에 뿌려져야 될 소금이고 어둠을 몰아낼 빛으로 사야 하려면 송곳같이 날카롭고 뾰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 신경질적이고 고집센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차원에서 송곳같이 날카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풍부하신 예수님께서 유독 진리를 다루실 때만은 굉장히 송곳처럼 날카롭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특별히 바리새인들로부터 시비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던 그 이유는 안식일들과의 논쟁,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을 진리로 송곳처럼 날카롭게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고 아주 송곳처럼 날카롭게 뾰족하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바른 진리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냥 놔두면 알아서 좋아지겠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송곳같이 날카롭게 그 사람을 찔러야 합니다. 그 썩어가는 환부에 진리의 소금을 뿌리고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환부에 진리의 소금이 뿌려지고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분명히 아파할 것입니다. 분명히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괴로움이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환부에 뿌려지는 소금으로 그리고 어둠을 몰아낼 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라,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대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아닌 사람이 열심히 소금처럼 살아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둠이었던 사람이 열심히 빛을 쫓아 살아서 빛의 아들,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 된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고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돼가는 과정이 분명히 맞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르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가 완벽한 소금 그리고 완벽한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빛이 되어가고 또 우리의 지성으로 또 우리의 정성으로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빛이 되었고 그 소금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의 본질 그리고 빛의 본질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것입니다.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합해져서 만든 완벽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 어떤 것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도 어둠이었다가 갑자기 빛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빛은 그냥 처음부터 빛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한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정체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정체성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기억하며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꾸 부담이 되고 아유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야 라고 자꾸 피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을 정체성의 변화로 생각하지 않고 변해야 할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행동으로 봐서는 도저히 빛과 소금이 아닌데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아유 저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자꾸 거절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정체성으로 생각하면 내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지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생각하면 빛과 소금의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완벽한 소금과 완벽한 빛이 된 것이지. 그래서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이 결국 우리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자꾸 해보다 보면 그 행동의 끝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것에서도 그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인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받지 않았던 굉장히 고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뭐 사격이든지 행군이든지 아니면 유격 같은 굉장히 고된 훈련들을 합니다. 이 훈련들은 입대하기 전에 민간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지도 못했고 또 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된 훈련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군인이 된 이후에 그 훈련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군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나는 군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견뎌야 한다 라고 하는 군인 정신, 군인의 정체성이 그 훈련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견고한 정체성이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행동이 그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이 그를 훌륭한 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가져야 할 탁월한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든 스피치 능력이든 아니면 뭐 강력하게 어떤 것을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하든 어떤 목사로 갖춰야 될 모든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목사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이 없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목사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목사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4년에 대응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떠올리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 자신의 옛 아버지의 추한 모습들이 떠올릴까 봐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빌다시피 쫓아가면서 사정을 해서 겨우 인원이 모집돼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했던 기억이 하나가 납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매 시간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때마다 항상 외치는 구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외치는 구호가 주님, 저는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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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첫 번째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뒤후에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인지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행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주지시키는 것, 바로 당신이 주님께서 부르신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훌륭한 아버지는 바로 바른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정체성만 갖고 있다면 좋은 목회자, 좋은 군인,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행동을 걱정하기 이전에 나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작용한다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훌륭한 군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훌륭한 아버지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확실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이라고 하는 단수 대명사를 쓰시지 않고 너희라는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각각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전체를 가리켜서 공동체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당시 소금은 귀중품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월급으로 받은 소금을 이 살라리움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당시 소금은 돈과 같은 가치여서 이 소금을 들춰업고 시장에 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곧 소금이 곧 돈이고 돈이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군인들의 월급이 될 만큼 가치가 있었지만 그 소금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금이 뭉치로 있어야 됩니다. 몇 알갱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뭉치로 함께 있어야지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소금이라도 소금 몇 알갱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뭉치로 딱 몰려 있어야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개개인들을 향하여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가리켜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야 해야지, 함께 뭉쳐 있어야지만 그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 개인이 믿음 생활 바로 한다고 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교회로 소금으로 한 더미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의 가치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3절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소금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금의 맛이 잃게 되느냐? 소금의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이 소금의 짠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금으로서의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혼자 무슨 수로 세상에서 마구마구 밀려오는 세상 풍조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소금의 한 알갱이로는 세상의 부패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소금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 더미가 모여져야 소금으로서 가치를 발휘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세상의 불순물과 섞이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고, 감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챙겨줄 교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렇게 터졌을 때 이제 가정에서 드릴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각 예배의 지침을 우리 이용재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배달하거나 이렇게 뿌리거나 또 편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지침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보시면서 얼마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온 가족이 정장을 하고, 반드시 정장을 하셔야 됩니다. 정장을 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장소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로, 시간 다 됐다고 후다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미리 예배를 준비하다가 또 예배가 시작되면 참여하여서 중간에 자리를 뜨지 않고 마지막 축도까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잡담이나 간식을 삼가하고 자녀들에게도 예배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는 지침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지침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를 좀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침들이 코로나가 터진 8개월 이후 동안에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말씀드린 대로 8개월이 지났는데 분명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침들 중에 몇 가지는 빼놓고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딱 메고 드리다가 점점 편안한 복장으로, 그리고 결국엔 반바지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적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혼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 한 알갱이가 아니라 더미로 모여 있어야 그 소금에 대한 가치가 발휘되어 있듯이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격려할 때 소금으로서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어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의 교회 표어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혹시 모를 우리의 느슨해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 표어에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 줄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이 빛으로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아라 아니면 소금이 되어가거라 빛이 되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그 소금 자체로 살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음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게 될 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북돋을 때 순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제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